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미혹이전 김미옥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실사구시 김여사 유년의 집은 공장을 지나 마당이 있는 살림집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계천이나 물레동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공장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찌꼬바라고 불렀다. 아버진 마찌꼬바 기술자였다. 4살부터 공장에서 놀았다. 서너 명의 공장 직원들이 일했다. 과자를 바이스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과자가루가 기계로 떨어져 야단을 맞았다. 나를 번쩍 들어서 마당에 데려다 놓으면 울고불고 쳐들어가니 그들이 생각한 것은 내게 공구를 들려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니퍼나 펜치를 손에 들려주면 마당 화초들의 모가지를 댕강 잘랐다. 그래서 드라이버로 바꾸니 나사만 보면 돌려댔다. 라디오고 다리미고 무섭게 해체하니 아버진 내게서 기술자의 앞날을 본 것 같았다. 아들들은 기름 냄새가 싫어 도망가는데 막내 딸년이 공장에 붙어 사는 걸 보고 생각을 달리했다. 작은 프레스같이 생긴 액기생이란 기계가 있었다. 거기에 주석판을 넣고 힘주어 찍으면 톱니바퀴가 세척액 통으로 떨어졌다. 톱니바퀴는 세척액 속에서 금처럼 반짝거렸다. 그 세척액은 도금을 위한 청산화합물 액이었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내 손에 서너 배가 큰 장갑을 끼고 돌아다녔다. 난 아버지의 껌딱지였다. 밤에 아버지가 무는 종이를 꺼내놓고 금형 설계도를 그리면 연필에 침을 묻혀 따라 그렸다. 가다라는 금형틀이 제작되면 온갖 참견을 했다. 특히 절삭 가공을 하는 선반을 좋아했지만 쇳가루와 불꽃이 위험하니 좀 떨어져서 구경해야 했다. 자석을 들고 가서 쇳가루를 붙이는 장난도 했다. 작업이 끝나면 벗겨놓은 벨트도 손으로 만졌다. 한번 꼬인 벨트가 메비우스의 띠라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거렸다. 마찌꼬바의 꽃은 파란 불꽃이 있는 용접이었다. 마스크를 들고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파란 불꽃을 내는 모습이 미치도록 좋아서 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쪼그려 앉아 구경했다. 어느 날 용접을 하겠다고 마당에서 뒹굴었다. 나의 고집은 천하무적이어서 때려도 소용없었다. 관철될 때까지 차가운 윗목에 이불도 없이 드러누워 있거나 굶었다. 막내딸 중독 증상이 있는 아버지는 어느 날 마스크를 씌워주며 용접기 사용법을 설명했다.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된다. 닿을 듯 말 듯.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나는 공장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공구 상가에 가는 날은 울고불고 따라가서 상가 주인과 하는 대화를 엿들었다. 당시 공구는 거의 일제였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손잡이 색깔이 예쁜 독일제 드라이버를 사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독일제 드라이버를 사주었다. 일자와 십자 드라이버 두 개가 내 것이 되었다. 아버지가 친구 보증으로 공장과 집을 다 날리기 전까지 행복했다. 그때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다면 난 대한민국 발군의 기술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특허를 많이 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노기스 모양을 한 오리발 팬츠였다. 노기스는 두께를 재는 공구이다. 오리발 팬츠는 훌륭했으나 쇠의 강도가 물러 이빨이 빨리 나가는 것이 흠이었다. 난 아버지와 오리발 팬츠에 사용되는 철판의 강도를 얘기했다. 국산 드라이버와 독일제 드라이버 수명의 차이가 있는 까닭은 쇠 강도가 달라서임을 알아챘다. 아버지는 내가 의견을 말하면 재미있어 했다. 내가 왜 독일제 드라이버를 샀는지 이유를 말하면 눈을 휘둥그레뜨고 쳐다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이 망하고 내가 좋아하던 공장은 사라졌다. 아버지도 내가 5학년 올라갈 무렵 돌아가셨다. 그러니 난 나의 공장을 찾을 방도가 없어졌다. 공학을 전공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는 일본식 공구 이름을 들이대면 황당해했다. 온갖 공식에 능했으나 실전에는 젬병이었다. 난 드라이버로 밥솥을 해체해서 재조립하고 세탁기의 설계도를 다운받아 스스로 고쳤다. 키가 닿지 않아 전구를 갈아달라고 하면 용산에 가서 테스터기를 사오는 남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220볼트거든. 해외 출장 가는 길이면 그 나라의 칼과 공구 세트를 사왔다. 주로 드라이버 위주였는데 각 나라 철강 산업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조립 과정이 엉성한 유모차도 해체해서 재조립하는 것을 보고 남자는 의기소침해졌다. 남자가 두 번 다시 반항하지 않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자전거가 부서진 적이 있었다. 살펴보니 용접만 하면 수리가 가능했다. 자전거포에 갔는데 주인이 없고 종업원만 있었다. 구식 산소 용접기를 쓰는 모습이 아주 서툴렀다. 내가 테스트를 한 후 직접 용접하자 남자는 입을 벌리고 구경했다. 난 용접을 잠시 멈추고 한마디 했다.
저리 가, 눈 버리니까.
남자가 내 서재에 있던 헨리 데이비 소로우의 월든을 읽더니 전원 생활을 꿈꾸며 주말 농장을 하고 싶다고 소원을 말했다. 출가해서 도를 닦기 전에 먼저 농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남자 이름으로 100평 정도의 농지를 구입했다. 그린벨트이지만 언젠가 풀릴 것이란 계산 속이었다. 농사를 짓고 싶다고 때를 써서 낫과 호미를 샀다. 낫은 아버지의 공장에서 주문 제작을 한 적이 있어 쇠 강도와 절삭력을 꼼꼼히 살폈다. 시중에서 파는 것은 믿을 수 없어 장충체육관 앞에 대장장이에게 맞췄다. 그는 나를 위해 담금질에 정성을 쏟았다. 농지의 용도는 밭이었는데 몇 년간 묵어서 거의 잡초밭이었다. 우린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5분도 안 되어 저질 체력의 남자가 나무 아래에 앉았다. 나는 낫의 날 방향에 따른 작업의 효율성을 생각하며 일을 했다. 무뎌지는 기미가 보이면 다른 낫으로 교체해서 다시 일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옆밭에 할머니가 남자에게 다가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저런 일꾼은 어디서 구했냐? 나도 좀 빌려줘!
KBS 오디오북
선빵의 맛. 시골에서 성장할 때 맛이 부족했다. 단맛은 아카시아 꽃이나 셀비어 꿀을 빨아먹었다. 신맛은 씽하나 수확이 끝난 포도밭에 바보 포도를 따먹었는데 그런 날이면 혓바닥을 빼고 다녔다. 최고의 신맛은 개미 똥꼬를 빠는 것이었다. 개미를 잡고 부르르르 떨다가 허리를 차근둥 부러뜨렸다. 살생과 도륙이 아무렇지 않던 시절이었다. 난 복장도 불량하고 웃지도 않아서 인상이 더러웠다. 동네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면 눈알을 부라렸다. 어른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른들도 싸가지 없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집에서 형제들이 떠들어대는 싸움의 기술을 유심히 듣고 익혔다. 싸움의 기술 중 최고는 선빵이었다. 난 종종 구슬치기를 하다 맞짱을 떴는데 맞은 아이 엄마가 집에 와서 울부짖었다.
아줌마 막내 아들이! 우리 아들을!
힘이 더 센 것은 아니고 다만 도구를 들고 선빵을 날렸을 뿐이었다. 여자아이들 싸움은 유치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팽팽하게 평형을 유지하면서 입으로 싸웠다. 아우, 시끄러워서 둘 다 발길로 차고 싶었다. 붙을 거면 예고 없이 바로 선빵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운동장에서 셋째가 학교 회장과 싸운다고 헐레벌떡 꼬봉이 일러줬다. 급한 마음에 뛰어갔는데 아이들이 말릴 생각도 않고 구경하고 있었다. 셋째는 밑에 깔려 맞고 있었는데 난 공사 중인 시멘트 블록을 집어들었다. 날아서 회장의 뒤통수를 갈기자 머리를 싸안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끝이 났다. 아휴,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벌떡 일어난 셋째가 내게 주먹을 휘둘렀다. 쪽팔렸던 거다. 난 졸지에 형제와 맞붙어 고륙상쟁을 해야 했다. 도구가 없는 난 일방적으로 맞다가 으앙 울어버렸다. 집에 돌아와 칼국수 방망이를 찾는 막내 깡패를 보고 첫째 깡패가 물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첫째 깡패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셋째 똘마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그날 똘마니는 해걸음에 집주위를 배회하다 붙들려 알맞게 맞았다. 선빵을 할 땐 코피를 터뜨리는 게 관건이란 강의가 한밤중에 있었다. 문예반장이 되면서 난 학급문고에 살았다. 운동장에서 셋째 깡패가 누구와 싸우든 관심이 없어졌다. 한국 단편 문학전집을 초등학생 때 다 읽었다. 그때 부모들이 짜증스럽게 집에서 뒹굴던 어른들의 책을 기증했는데 내게 신세계였다. 독후감으로 이호철의 달아지른 살들과 이범선의 오발탄을 써냈다. 선생님이 의심쩍게 바라보다 말에 선빵을 날렸다.
누가 써준 거냐?
달아지는 살들이나 오발탄, 최인훈의 웃음소리는 청각소설이었다. 책을 읽고 혼자 해가 지는 운동장을 가로지를 때 귀에서 소리가 들렸다. 가자! 절규이거나 살아 끝날 것 같지 않은 규칙적인 굉음이었다. 그때 난 인생을 선빵당한 느낌이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누군가에게 사랑해 선빵을 날리고 싶어졌다. 햇살이 삶에 지친 그림자를 끌며 지나가지 않는가. 맞고 기절하든지 말든지. 나의 최숙자 선생님. 초등학교 전학을 네 번 했다. 서울에서 소사업 심공리를 거쳐 범방리, 개수리, 소래포구까지 기어들어가는 행보였다. 아버지가 자신을 스스로 간호하는 방법은 소주와 뇌신이었다. 약국을 찾아 뇌신을 사러 다니는 건 내 몫이었다. 돌아가실 때 알게 된 병명은 뇌종양이었지만 일곱 자식과 병든 남편을 등에 짊어진 엄마에겐 가혹한 일이었다. 내 위로 언니와 오빠를 병으로 잃고 남은 다섯 자식을 교육시키는 건 오롯이 엄마의 몫이었다. 엄마의 희망은 나와 11살 터울의 큰언니였다. 어떻게든 큰애를 공부시키면 동생도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큰애가 둘째를 공부시키고 둘째가 셋째를 공부시키고 셋째가 넷째를 공부시키는 건 나름 현명한 셈법이었지만 어긋나고 말았다. 여고를 졸업하자마자 언니가 도망을 가버렸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다. 언니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왔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치겠다는 신데렐라식 계산을 했지만 가난에서 또 다른 가난으로 이사하는 수평이동에 불과했다. 분개한 엄마는 딸 자식을 잉여 자식으로 분류했고 그 불똥이 내게 떨어지고 말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과서 대금을 주지 않더니 급기야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돈을 벌어오라는 거였다. 엄마는 내 손을 끌고 제과 공장으로 데리고 갔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양녀로 입양하겠다고, 저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엄마와 드자비를 했다. 공사판에서 자갈을 나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던 억센 엄마와 50년을 노천으로 살아온 고집센 선생님의 한판 대결에 동네가 시끄러웠다. 12살 여자아이의 공장은 밤 11시도 불사하는 가혹한 곳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사는 게 억울했다. 그때 내가 처마 밑에서 억울함으로 떠올렸던 생각이 나중에 보니 앵겔스의 대정부 질문에 있던 내용들이었다. 노동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몇 세부터인가? 나를 양녀로 들이려 했던 계획이 실패하자 선생님은 공장에 찾아오시거나 공휴일에 나를 불러 학습 계획을 세우고 검정고시 공부를 시켰다. 엄마에겐 비밀이었다. 희망을 걸었던 아들 셋이 뛰어나지를 못하니 엄마의 신경은 극도로 피폐해져 딸년이 책을 본다는 사실만으로 허파를 뒤집곤 했다.